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인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것인가?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100세나 되어서 아들을 품에 안은 이때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자식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자식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런데 100세가 되어서야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게 되었다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보다 더 놀랍고 더 기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창세기 22장, 21장에 그렇게 소망하던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 이삭의 탄생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장의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삭이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너무 극적이고 그리고 너무 기쁜 그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맥에서 주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사라가 임신하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이삭의 출생을 아브라함의 개인적 차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삭의 탄생은 엄청난 기쁨과 흥분을 주는 그런 사건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사건의 주인공이 이삭이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한이 되어서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노력이나 그들의 믿음, 헌신, 지극정성한 기도의 결과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을 강구하는 가운데 그 자녀가 태어날 시기가 연기되고 연기되고 연기되어서 100세가 되어서야 자녀를 얻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어떤 공로나 그들 자신의 삶에 있는 큰 기쁨이 중심이 아니라 도리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순종의 그 시기, 그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때에 아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의 성취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고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기가 그들에게 성숙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때에 이삭을 낳게 해주셨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한 21장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얻게 된 기쁨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1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얻게 되었을 때의 그 광경, 그 모습을 기술하고 있는 성경 기자의 관심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개인적인 기쁨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성숙함 가운데서 그들은 이 모든 결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탄생은 이삭의 탄생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몸에서 날 자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이삭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약속을 이루시고 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필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이 이적적인 사건의 기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그와 같은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들에게 조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구원 섭리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그들이 느낀 기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때는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기의 아들 이삭을 안게 되었을 때에 그가 느낀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너무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름을 짓고 할례를 행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건, 그와 같은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일 만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의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안았을 때에 그는 단지 백세에 낳은 아들의 기쁨, 그 인간적인 기쁨에 그의 모든 마음이 쏟아 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안고 기적적인 백세에 낳은 그 아들을 안고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언약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자기의 아들을 이삭이라 이름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언약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할례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언약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언약의 핵심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실 것과 그 자녀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후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축복을 받게 될 것,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와 같은 복음을 생각하게 하는 약속이 바로 이 할례에 담겨져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 하신 말씀에 충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자기의 아들을 안고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그 순종과 정확하게 어울리는 선물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10절과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17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삭이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세워서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표시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기쁨 가운데서 정신없어서 그냥 아이를 안고 논 것이 아니고 그는 그 아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녀를 주셨고 그리고 이 자녀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라고 하고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진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신의 삶에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이라고 두 번씩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주고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 자신의 품에 안고 있는 아이 이삭의 그 가치와 의미를 그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사라도 이 이삭을 안고서 그녀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사라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라는 그녀의 기쁨을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한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녀는 문 뒤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때의 웃음은 그녀가 불신앙에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노경에 있는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는 속으로 피식 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안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전에 자신이 한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너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전에 불신과 의심의 웃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웃음이라는 단어를 두 번씩 반복하면서 자신의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아무도 자신이 늙은 나이에 아이를 낳아서 젖먹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기쁨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들을 안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에서 이들이 누리는 기쁨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들이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얻었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의 표현에는 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며 이것은 기적적인 일이며 기적적인 일이 자신들 안에 일어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 구원의 기쁨을 그들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기쁨의 성격을 신약에 와서 생각해 본다면 성전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구세주가 오기를 간절히 성전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를 안고서 기뻐하였던 그 모습, 그 기쁨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느낀 기쁨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과 안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약속하신 그 아이를 안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그들은 항상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안고 들어올 때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그 아이가 구원자가 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보고 그들은 노년에 그 아이를 안고 예수님을 안고 기뻐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의 자녀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과 약속의 구원자를 본 시몬과 안나의 이 기쁨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의 구세주를 만난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자를 만나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에게 어떤 인류의 역사에 나타난 한 위대한 인물을 알게 되는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죄 가운데서 절망하고 인생 가운데서 아무 소망이 없고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하여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눈에서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자신의 품에 안고 있는 그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느낀 기쁨,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서 불임의 여인과 같이 아무 소망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으니 성도들의 기쁨이 바로 이삭을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보다 더 작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진실로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년에 이삭을 아는 그 기쁨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더 확실하고 더 풍성하고 더 깊은 소망이 우리 마음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이 그렇게 길지 않고 그들의 삶에 근심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 이삭이 주어졌으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는 항상 기쁘고 즐겁고 장래에 대한 소망으로 넘쳐나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 이삭이 주어졌으므로 참으로 그 가정에 기쁨이 있어야 하겠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참으로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을 때는 그날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이가 자라서 젖을 때고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젖을 뗀다는 것은 이제 갓난 아이 때 연약한 상태에서 많은 아이들이 죽는데 그런데 젖을 뗐다는 것은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이제는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날 것이라는 것을 모두 다가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대는 때가 언제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아이 젖을 일찍 떼지만 그러나 고대 사람들은 아이의 젖을 떼는 시기가 그렇게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 3년이 걸리기도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한 8년 정도 아이가 젖을 묶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본다면 이 이삭이 젖을 때는 시기가 언제인가 라고 했을 때 한 2년 내지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그와 같은 때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이삭이 젖을 때는 그와 같은 시기에 아브라함이 기쁨으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구절 말씀을 보시면 살아가 본 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노년에 낳은 자녀로 인한 기쁨이 있었고 이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젖을 때는 그 시기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라가 이 이스마엘의 장난을 보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사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사라가 좀 너무 과민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라가 믿음 없는 질투에 눈이 먼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라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그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향하여 하고 있는 이 장난, 놀리는 것, 다른 본문에는 희롱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삶에서 이 잔치 때에 한번 일어났던 일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어려서부터 여러 번 이스마엘이 이삭을 향하여서 이렇게 장난하고 희롱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에는 그 시작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일어났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쌓이면서 점점 심해졌고 그리고 이 저절되는 날에 연회에서 있었던 이 이스마엘의 장난을 본 사라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제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녀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 장난했다, 놀렸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 의미가 다양합니다. 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매우 위험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이 계속적인 전쟁을 하는데 아브넬과 요압의 군대가 서로 만나서 우리가 젊은이들로 장난하게 하자, 서로 희롱하게 하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장난하게 하자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 놀리는지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장난하게 하자라고 하는 이 장난이라는 단어가 이 요압과 아브넬 사이에서는 어떤 형태로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각 지파에서 12명의 청년을 불러내어서 서로 머리를 잡고 동시에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장난이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아주 치명적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장난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은 상대를 찌를 수 없을 때 자기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일이었는데 그들이 동시에 서로를 찌르매 다 엎드러졌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라가 이스마엘이 하는 일을 보고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자 라고 했을 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일은 아주 이삭을 매우 괴롭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의미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마엘을 표현할 때에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10절에서는 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말함으로써 성경의 기자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모습을 결코 한 가족 안에 있는 사람으로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 여인 여종과 그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함께 유업을 이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은 이스마엘이 이삭의 생명에 위협이 된다면 그는 결코 함께 유업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라의 요구는 결코 자기 아들을 놀리는 이스마엘에 대한 질투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 이삭을 위협하는 이 일의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았고, 그녀는 이삭과 하나님의 기업이 사탄의 도전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라가 매우 영적인 여인이었고 현숙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단지 자기가 백세에 낳은 귀한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 은약 가운데 태어났고 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희미하게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이삭이 이스마엘로부터 해를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그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삭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단지 자기의 아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위협받고 있는 그와 같은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그녀는 아주 단호하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것을 남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도 비록 아브라함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계집종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 계집종의 아들과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을 은밀하게 구분하고 있고 영적인 대립관계에 있는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사라가 그와 같은 영적인 것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녀가 그것을 분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집안에서 일어난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큰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인식한 것입니다. 사라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사단의 도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그녀가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을 주셨고 이 여종의 자식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가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그녀가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에도 항상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는 여전히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회방하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의 영혼을 미혹하게 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이 도전받고 있다는 이 영적인 현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만 나타나는 영적인 근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 안에 끊임없이 이와 같은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도전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라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역사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삶을 살면서 그냥 이건 안 좋은 일이고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따분하고 지겨운 일일까? 우리에게 좀 더 새로운 일, 즐거운 일이 없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왜 삶에 불만족합니까?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시시합니까? 우리의 삶에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영적인 심령을 약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있어서는 무익한 자가 되게 하려는 사단의 역사가 그 모든 삶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삶을 불평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사라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시시하고 희시하게 보이고 그냥 내 삶이 그렇게 짜증스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와 같은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영혼을 더 각성하게 만들고 더 분발하게 만들고 더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영혼을 강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영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삶은 결코 시시하지 않습니다. 재미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우리가 영적인 힘을 다해서 해야 할 수많은 영적인 도전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분투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사라의 영적인 판단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의 요청에 아브라함은 크게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다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대로 하라는 명령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칭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근심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근심을 다 알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라의 판단이 틀린 것이 아니라 사라가 아브라함보다도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녀가 올바로 분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근심에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인간적으로 본다면 자기의 아내인 하갈과 이 청소년 16세, 17세 정도가 된 아들을 하루아침에 내쫓는다는 것은 아버지로서 참아 못할 일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어깨에 메워주고 데리고 떠나게 했다라고 말하면 아브라함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서 갈등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시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것이 그의 마음의 가운데 큰 근심인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아들의 모든 장래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마음에 근심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런 믿음의 성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 압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한때 그와 같은 시기를 오랫동안 지냈는데,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에 근심되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떡 한 개와 물 한 가죽 부대를 지워주고 집에서 내어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몰인정한 것 같지만, 그러나 몰인정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하고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질 때에 우리도 그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일의 결과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즉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때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떡 하나와 물 한 가죽 부대였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부엘세바 광야를 방황하다가 물이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하갈이 자기의 아들을 이 관목숲을 그늘 아래 눕혀놓고 서로를 마주 보면서 울고 있을 때에, 이제는 그들이 죽겠다고 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갈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샘을 보게 하셨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이후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해 주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른 부족을 찾아가서 자기의 생명을 의탁하거나 다른 부족에게 사로잡혀서 종으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스스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에서 이스마엘의 삶의 두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수 없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자라면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는 광야에서 거하면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그가 성격이 사납고 무기를 만들어서 광야에서 싸우는 자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이 이스마엘은 마치 에서를 보는 것처럼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나서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빼앗는 그런 성품을 가진 자로서 자기의 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또한 하갈은 하나님을 믿는 여자였지만 그러나 그녀도 자기의 아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삶의 태도를 결코 긍정적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 하란 땅으로 종을 보내서 자기의 친척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를 자기의 아들을 위한 배필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삭의 아들인 에서가 믿지 않는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을 때에 그것이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러한 에서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하갈이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서 애굽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환난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에 충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처럼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함으로 나타내야 되지, 이렇게 이스마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충실하신 분이신지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영적인 위험이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